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둠감이 긴 밤이 찾아올 때가 언제일까요? 어둡고 긴 밤이 찾아올 때,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실패했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둡고 긴 밤을 보내게 되지요. 예. 그리고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외로울 때, 그럴 때 어둡고 긴 밤이 찾아오지요. 그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보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아요. 뭔가 이 안에 끓어오르는 뭔가가 있는 거지요. 예, 분노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렇지요. 흔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 아니면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내가 배신한 경험. 이런 경험들은 우리가 늘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쨌든 크든 작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 배신의 현장에서 안타까운 그 사연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본 사람이나 해본 사람이나 할것 없이 가장 떨리고 싶지 않은 쓰라린 아픔의 경험입니다. 그만큼 배신은 마음속에 뼈아픈 생채기를 냅니다. 그래서 살짝만 건드려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 배신에 대한 아픔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배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다 무심코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번 실수가 아니라 세번 주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세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합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베드로만이었겠습니까? 베드로만 배신을 했겠는가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5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배신의 이 아프고 이 뼈저린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해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요. 십자가 못 박아 버렸어요. 엄청난 배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 병정들만 속한 이야기일까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배신한 적은 없는가? 더구나 3년 동안 늘 함께 지내고 가르쳤던 12명의 제자들.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를 배신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래도 덜 마음이 쓰라려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배신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배신은 정말 뼈저린 아픔이죠. 뼈저린 아픔이에요. 더군다나 12명 전부가 다 배신했을 때 어땠을까 하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신하는 존재.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맹세도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강하게 부인했던 적 기억하십니까? 72절에 보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4절에 보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얘기합니다. 이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기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예수님을 폄하해버리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흔히 말하기를 그 작자라고 얘기할 때 그 작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그놈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그놈을 알지 못합니다. 아예 폄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동등된 위치에서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나는 그 작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배신을 당했다면 어떨까요? 몇 번이고 곱씹을 것입니다. 몇 번이고 곱씹으면서 생각날 때마다 화를 내고 또 만날 때마다 돌아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취급도 안 할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잔심만만했습니까? 내가 결코 죽을지라도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진심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정말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그 진심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마도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니까 무섭고 두렵고 나도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생각 때문에 아마 부인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것이 진심이었는지라는 것이 제가 추측을 하냐면 그 고백 바로 이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그때에 이 베드로가 이 칼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을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이런 단호함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나친 자기 과신이요. 지나친 자기가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나친 자기 과신이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는 늘 겸손해.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늘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친 자기과신, 나는 철저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 한 번 안 했어요. 중요해요. 기도 안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실패해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일을 그리고 홀로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늘 언제나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냈어요. 정말 피곤한 중에도 새벽에 깨워서 새벽부터 기도하는 일을 집중하셨어요. 왜요? 본인도 아마 그 기도의 시간을 놓쳤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켰어요.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는데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과신이 흘러 넘치는데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기도하지 않지요. 이번 사순절에 지나친 자기 과신을 버리고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굳은 결심, 불같은 열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는 거지요. 나의 어떤 굳은 결심, 나의 어떤 굳은 의지, 어떤 나의 열심, 이런 것들은 참 보잘것없어요. 잠시 잠깐은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다가 혹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느 순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리거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요정이 툭 내뱉은 말 한마디에도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었던 존재가 바로 베드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만 빼고는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한번 받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 확실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고 정말 조금도 틈새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악하고 부끄러운 죄보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런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 하는 거죠.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참 회개 없이 그저 후회만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뭘까요? 세 번씩이나 배신하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세 번씩이든, 열 번이든, 몇 번이든 배신하는 것. 그보다 주님의 더큰 사랑. 그의 거듭되는 배신을 오래 참아주시고,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시고, 강하게 세워주시며, 그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오늘 저는 베드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가, 얼마나 겁쟁이였는가, 얼마나 어이없이 쉽게 넘어졌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한 제자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안에 보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베드로가 배신하기 전에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사탄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배신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너는 다시 일어서서 다시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감당해라. 평상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귀담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장난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귀담아 들었다면, 그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과신, 절대로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안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감옥 가는 거 죽는 것도 제가 각오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말을 들으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종우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오게도 가겠습니다. 제가 죽어도 목사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하면 제가 감동할 겁니다. 아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도망갈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감동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의 말에 쉽게 콧방귀를 뀝니다. 왜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 속에 이 누가복음 22장 34절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한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제가 주를 위해서 오게도 가겠습니다. 제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 되면 누구나 다 감동할 만한데 감동은커녕 아, 주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두 번째 이야기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셨다. 누가 보면 22장 60절로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친히 그의 몸을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5절의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첫째 생각나야 합니다. 생각나야 돼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아무리 주님을 배신했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현장 공포에 질려서 자신을 가누지 못했던 패배의 현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머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머물면 죽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히 통곡하니라.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을 바라보며 흘린 눈물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진 것이라. 진정한 통회는 나 자신을 부스러뜨리는 행위입니다. 나 자신을 으스러뜨리는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배신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책망하고 꾸짖는 무서운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증오하고 경멸하는 그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차가운 냉소와 그런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없는 긍휼과 연민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한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의 눈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한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또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긍휼의 눈이 배신자 베드로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그 밖에 나아가 숨이 통곡하게 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Look at the big picture.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큰 그림이요. 자잘한 문제 때문에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마세요. 넓게 바라봐 주세요. 돌이켜 인자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이해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얼마든지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Look at the big picture. 더 눈을 크게 들고 바라보시고 이해하시면 변화의 순간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회복과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베드로의 굳은 결심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베드로를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 직접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 물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사명을 세 번씩이나 걸쳐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그에게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베드로와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 여종 한마디의 말에도 휘청휘청대던 그 한 사람이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던 이 공회 앞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인정하세요. 내가 오늘 변화된 것은 내 노력에 의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열심에 의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굳은 결심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더 깊이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베드로의 고백 같이 찬양하겠습니다.